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거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관이나 머리를 씌우는 것은 그건 뭐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 옷에는 머리띠가 둘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14장 20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는 그런데 이 머리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처럼 더럽고 낡은 의복을 입고서는 여호와 앞에 거룩히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진 머리띠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쓰임 받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도 환난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영적 이스라엘 또 일반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땅 위에서 제사장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들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도 상당히 그 해석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워진 그 자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이제 베푸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정결해야 한다. 너는 나의 길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즉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은혜로 구원을, 그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의지하여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마땅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순의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3장 8절을 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네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 종 순이란,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순이란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디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사야서 그렇죠? 11장 1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그렇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동료 제사장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류 폴드 박사가 8절을 잘 정리해서 답을 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수아나 너희 동료 제사장들을 그 직분에서 제하거나 그 직분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다. 왠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장차 온전히 나의 일을 수행할 것이니 수행할 것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 메시아는 한 가지에서 도다나 제사장 직분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류폴드라고 하는 사람의 해석을 간추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동료들의 그 옷을 벗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드는,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도 너희는 왕같은, 그렇죠? 우리는 왕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3장 9절로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지는 또한 돌입니다. 위대한 이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돌, 그 돌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흙의 발을 쳐서 부서트림에 대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사를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이란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 완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일곱 눈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지혜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 땅의 죄악이 없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없어질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릴 때는 깨끗게 되는 것이죠. 3장 10절로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다루었어요. 이 소선지서를 다루면서. 그리고 또 보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그날에 평화와 기쁨 가운데 거하리라는 사실을 잘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3장을 접고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4장의 그 총 주제는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보았던 일곱 번째 이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가 보았던 이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 첫 번째 보았던 게 뭐죠? 화석류 나무 아래 말탄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뿔이었고요. 세 번째는 네 공장이었고요. 네 번째는 청량주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와 사단,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곱 눈을 가진 돌과 순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 이상으로 가는데,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그 네 개의 이상은 바벨론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외부적인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이상들은 이스라엘이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다 흩어졌다가 주 예수 재림하실 때 다시 모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상은 내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의미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내적인 어떤 치유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지닌 채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하지만 스스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도 그들을 깨끗하게 못하는 것이죠. 정결함은 그들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황금 등대 이상을 8장에서 그 4장에서 일곱 번째 그 환상으로, 이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황금 등대 이상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죠.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임 같더라. 스가랴가 이러한 이상들을 볼 때 깨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하겠죠. 이때 스가랴는 이미 여섯 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그동안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으므로 휴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상을 받은 후에는 졸게 됩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운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 그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그 이상을 그러므로 주의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가보죠.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등대라는 그 표현은 다른 이 성경에 보면 등잔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막 성소 안에 있던 일곱 가지가 달린 그 등잔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등잔은 나중에 성전에 두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들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 일곱 촛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또 다른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예들을 들어본다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고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 등대도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 안에서 일곱 가지가 있는 등대가 가장 아름다운 기구였습니다. 그 등대는 금을 재료로 그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자 부사렐이 원래 그 등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운데 줄기 부분의 그 양쪽에 세 개의 가지가 뻗어 나오고 그 끝에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몬드 꽃 있잖아요. 모양의 이렇게 등대가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등을 놓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 등대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등대를 밝히고 거기에 기름을 채웁니다. 또 그 심지를 잘라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도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등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등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경고지요. 그리스도는 그 등대를 사실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터키에는 이 교회들 중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등대를 옮기심으로 그 교회들이 폐허 가운데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영적 논리는 다 증거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지 않습니까? 세우셨는데 그 세우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올바로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본 이상은 미래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이스라엘 나라가 등대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래 등대를 설치하는 모양을 모세에게 지시할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인데 일곱 등잔 위에는 기름 탱크 역할을 하는 주발이 있어서 기름이 위에 있는 주발로부터 밑으로 흘러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은 그 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등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는 등잔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등대보다 성령을 더 잘 묘사해주는 가장 분명하게 정의된 어떤 상징이라는 말에서 보면 헝스테그립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이 성령을 나타낸다면 거기에 나오는 불빛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등대는 성막의 상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등대의 치수가 없는 것은 신성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활짝 핀 살구꽃 모양의 그릇 속에 기름이 차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신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대에 대한 비유를 조금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